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봤는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그들의 신앙 형태를 두고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23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살펴본 내용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무려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7가지 모양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 그들의 잘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들의 외식이 무엇을 바꿔놨나 하면 구원의 본질의 문제를 왜곡시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구원의 본질의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외식이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외식은 이런 구원의 본질의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는 건데 우리의 어떤 갖춰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 있는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닌 나의 행함과 하나님을 위한 내 드림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고 자기도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착각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벌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런 것을 행하고 또 남들한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외식이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외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또 어떤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8절에 그 외식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제 인도자여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솔직히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막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두 구절의 내용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주 삶의 전부이자 또 삶의 끝이에요. 그들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또 성전 제사 제도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성전과 제단을 근거로 맹세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성전이나 성전에 있는 금이나 또는 어떤 성전 제단의 재물 이런 것을 대고 맹세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게 뭐냐, 또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뭐냐, 혹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건 뭐냐, 성전에 있는 재물을 갖고 맹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네 가지 내용이 설명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뭐 성경도 딱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2000년 지난 이 글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치가 않다고요. 그 주석을 뒤져봐도 뭐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성전 금으로 두고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전의 금이 성전을 치장한 금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제단에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이렇게 양분되어 있으면 나는 또 내 의견 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두 해석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맹세했다 하는 이 말에 포커스를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편하게 해석을 좀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성전으로 맹세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성전인데 그걸 걸고 맹세를 해요. 성전을 내가 새로 짓겠다 이런 맹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성전을 내가 벌어버리겠다 그런 맹세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겠죠.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늘 그 사람들은 성전 제사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추측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에 가서 얼마만큼 뭐 기도를 하겠다는 등 예를 들면 야 내가 돈을 좀 꿔줘 반드시 갚을게 못 갚는다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 금식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두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뭐냐 하면 비슷한 예예요. 내가 돈을 꿔줘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내가 성전에다가 금 반세계를 내가 헌금할게.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을 두고 또는 성전에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 맹세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맹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졌냐면 이 시대에 보통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이 편안한 상태에 자기의 의지를 갖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제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목에 칼을 탁 대고 야 너 집에 있는 거 돈 다 내놔. 탁탁 털었는데 이제 한 20불밖에 없어요. 너 이거 갖고 네가 네 목숨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100불 만들어 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일주일 안에 100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00불을 만약에 못 만들어내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남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를 갖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일한 약속을 한 거예요. 돈 내놔. 없습니다. 없지만 내가 일주일 안으로 내가 당신이 정한 장소에 내가 돈을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안 갖다 놓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금 한 세겔을, 한 세겔 큰 돈이거든요. 한 세겔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꼭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외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하는 얘기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에 어떤 이만큼 내가 제물을 내겠다라고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16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것의 허점이 뭐냐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떤 것이 큽니까? 성전이지요. 예,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금을 내겠다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맥락으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이 큽니까? 제단에 드려진 재물이 큽니까? 제단이 크죠. 근데 재물로 맹세한 건 지키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자기의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총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을 위하는 것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금을 드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누가 챙겨요? 예, 자기들이 성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어떤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은 구분이 안 가요. 뭐 다들 열심히 하죠. 열심히 섬기고 뭐 내고 다 그 자기들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열심의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 근데 하나님께 향해 드려지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 두 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였다면 오늘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 신앙의 본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신앙의 본질 그러면 조금 일이 좀 대답하기가 너무 커요. 그죠? 그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함축시켜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외식의 경향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외식의 문제는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앞에 두 개는. 지금부터 나가는 이 지금 예수님의 이들의 외식에 대한 지적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킬까요? 여러분은 그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까? 이러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됐죠. 그죠?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여러분, 이 외식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의 외식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외식은 있어야 돼요. 제 말 동의를 하나요? 외식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속마음과 표현이 다른 건데 이것이 신앙이 아닌 세상에서는 필요하다고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제가 다 표현한다 그러면 저한테서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게 나올까요? 아마 악취만 날 거예요, 악취. 그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마음에 끊임없는 시기, 질투, 뭐 근거 없는 판단, 완전 자기 판단이 이기적인 욕심, 이게 사람 마음에 누구나가 다 그득그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하냐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사람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 너 오늘 그 옷 입은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뭐 자기 기준에 안 만드는 거지. 난 좋아서 입고 왔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다 솔직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좋네. 오늘 얼굴이 화색이, 옷 칭찬하지 말고 얼굴 칭찬하면 되잖아요. 얼굴이 화색이 노래. 어? 그러면 되죠. 야, 너 얼굴 생긴 게 진짜 내가 봐도 못생겼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거냐?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진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어떤 것이 거짓말이냐면, 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해서 상대방을 손해시키고 그 대가로 내가 유익을 취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인데, 그런 거짓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진술을 해서 나도 유익하지만 상대방한테 유익이 되면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지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짓은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한테, 야, 너 참 오늘 눈이 참 초롱초롱해, 입술이 이뻐. 이건 거짓이 아니라니까, 지혜로운 거지. 얼마든지 지혜롭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도 유익함을 얻고, 이건 지혜로운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요. 사실 속에 있는 것을 자기의 왜곡된 그 마음, 다 왜곡된 거거든요. 죄의 본질에서 욕심 뭐 이런 게 우러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실제 우러나오는 걸 자기가 누르고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 거짓이 아니라 훈련됨이라고요. 성숙됨이라고요. 그 신앙이 없거나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거짓은 나쁜 거지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속과 겉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또 좋은 거지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다고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까? 제가 두 가지 50% 50% 확률의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다 배제하고 제가 예로 드린 두 가지 질문에서 만약에 정답을 고른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죠? 제가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답은 모르지만 확실히 답이 아닌 것들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 볼 때 그거 작전 많이 안 쓰세요? 확실히 맞는 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닌 건 골라내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확실히 아닌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하는 것. 그럼 나머지 답이 하나잖아요.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겉과 속을 바꿔놓으면 이 외식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 자기를 위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외식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왜곡시켜놓는 외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뭐?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왜 하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지? 라는 질문이 퍼덕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입으로는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너한테 유익이 아니야. 그러면 되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심지어 종교 아닌 미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신들도. 어디 가서 뭐 성황당 위에서 빌고 뭐 돌 덩어리 같은 밀고 나무 밑에서 비는 사람들 나무를 위해서 빕니까? 나무를 위해서 비는 사람 봤어요? 돌덩어리 위해서 비는 사람 봤어요? 석탑 보는 경우 있죠. 석탑 위에서 돕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하죠?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모두 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나오는 이 외식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 또 하나 인간의 본질이 뭐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본질적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를 위하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결국의 목적은 어디냐? 그 결국의 도달점은 어디냐 하면 죄거든요. 죄. 네. 죄라고요. 뭐 나를 위하면 내가 뭐 좀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남을 위해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돈을 많이 가지면 선행도 많이 하고 착하게 많이 살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목적하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이. 나는 건강하면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병약한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예? 대답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찾습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건강하면 축구만 하러 다녀요. 예. 건강하면 테니스 치러 다닌다니까요. 건강하면 등산 간다고요. 근데 아프면 그냥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모든 게 있으면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향해 나간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시냐면 너를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요. 나랑 관계지어 살자. 예, 그게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를 위한다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요. 어디 가서 빌고 뭐 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외식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그랬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왜? 법정에 있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법의 근원이 뭐냐고요. 성전이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고요. 성전에 누가 계시는 데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려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외식의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참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열심히 내는 사람 돈 많습니까? 뭐 진짜 한국교회도 얼마나 열심으로 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마 나라가 한국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 성도들이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뽑아내거든요. 웃는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고 뭐 안 한 사람은 좀 못 얘기하는 게요. 그렇지 모르지만 금요일날 그러니까 철야 기도한다고 산에 산 기도 간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근데 그 열심히 있는 기도에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외식이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 열심히 내지만 속은 다 자기를 위한 거라고요. 그게 외식의 모습이라고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린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러죠. 주님 내가 새벽 예배를 얼마를 나갔고 기도를 얼마를 했고 그 아까운 돈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신앙하는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완전히 입으로 열심히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되죠.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을 배우는 건데 순종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고 나가요. 그죠?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는 저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 그리고 선교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포괄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순종이 뭔지 아세요? 포괄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순종?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 인간은 본연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본연적으로 뭐냐 하면 이타적이라고요. 남을 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편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머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종하라는 얘기가 다양하게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통틀어서 가장 베이스적인 게 뭐냐? 성품적인 순종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늘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성경 구절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예 2장 1절서부터 보죠.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모습이죠. 그죠?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 안에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5절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냐는지 또 설명이 되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 한 사람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제단의 제물이 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 네. 순종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요. 내가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이제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희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무슨 유익이 있기는요. 있지요. 사람들은 직접적인 유익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 것 많이 가지는 유익은 사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와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많은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죄와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그 모든 것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거두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신다고요.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예? 내 입술의 말을 그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우리는 신앙 그러면 자꾸 세상 신앙이 자기 완성으로 가거든요.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어. 예를 들면 극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극기가 아니라고도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종교들은 극기로 가는 종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눕지 않고 앉아서 3년 반을 잤다. 그거 굉장히 실제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7년을 잔 사람도 있고요.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어떤 큰 위치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잠 안 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누워 잠자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거슬러서 앉아 자놓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러냐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완성으로 자꾸 가고 그걸 자기 완성의 결국은 자기 유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스스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외식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성경은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죠? 내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마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받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신앙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문제를 외식이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안에도 우리는 그 시대와 달라서 형태적인 것은 동일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성전에 걸고 맹세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형태적인 것은 동일하지 않지만 근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을 향하는 마음 즉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완성을 위해서 또 내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돌아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마음에서 있는 이런 죄성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신앙의 외식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근신해서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도 또 세상 앞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품적으로 늘 남을 돌아보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며 질책하신 내용들을 살펴가며 외식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외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